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간절했던 소원들이 인생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돌이켜봐서 가장 제 인생에서 간절했던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 소명을 받은 게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대원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저한테는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신대원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인 이 결혼도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합격하는 것이 당시에 저의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97년 연말이니까 뭐 20년도 지난 일인데 합격자 발표의 날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화 자동 응답기로 이 수험 번호를 입력하니까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았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도 있었고 또 제 마음 한편에는 아, 이제 결혼을 추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소원들이 제 삶에 계속되었고 또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욕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삶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두 번의 사건들로 아니면 여러 번의 사건들로 인해서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이 삶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즉 세계적인 기업의 고위 간부들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이 간부이니까 얼마나 중압감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이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습니다. 오늘날 상류층 사람들은 술을 남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남용한다.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면 활력이 넘치지만 그 느낌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내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달콤함을 맛보기 때문에 전보다 더 중압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성공을 해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성공에 대한 절박감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이 중독되어 가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간부라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늘 매달리기는 하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아주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는 인생을 사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꽤나 성실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 인생이 채워지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목마른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삶의 주림과 목마름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으로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내 예상과 달리 인생이 벗어나는 것을 딱 맞닥뜨리기를 한다면 어김없이 삶에서 주림과 또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해드렸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워도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붙잡고 아주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흔히 말하는 선한 행동이나 또 도덕적으로 착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따라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어진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는 일상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삶, 즉 하나님에 대해 잔뜩 굶주려 있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었던 첫 승을 거두었으니 온 국민이 난리가 났겠지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더 많은 승리를 원하고 승리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첫 승에 만족하지 않고 매 승리를 굶주려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원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주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앞장인 4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셔서 주려 있는 상태다라고 이 4장 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팔복의 주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주린 삶은 40일을 먹지 않는 사람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목마름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목마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40일을 먹지 못한 굶주림으로 그리고 갈증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목마름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자잘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일에 인생을 다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남편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태어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런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들의 일만 몰두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더욱더 미워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 표현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주일 설교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하잘 것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하잘픈 일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다 하지요. 모든 성도들이 듣는 주일 예배의 설교였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만을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가사 일들이 지금의 건강한 남편과 자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가사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려 할 때 반드시 하나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해야 할 도리를 지키는 데서 유지가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친구처럼 지내는 그 부모가 유행이고 트렌드가 되었다 하지만 부모가 결코 이 자녀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서로가 해야 할 다른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도리를 지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반응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자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려 들었다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공고한 모든 문제들을 가져가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금식에 금식을 거듭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안 보고 계십니까? 왜 이 금식을 알아주시지도 않고 저희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지도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못하라 금식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여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백성들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금식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금식을 기뻐 받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리를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들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러하고 또 산상수훈도 한절한절 살펴보면 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못 지켜 라고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아마 그러하겠지만 우리를 정말로 확 좌절시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48절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열정이 완전히 꺾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벽이 높아도 너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것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확인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를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대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면전 앞에서 제자들의 눈을 보며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가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너무 높아 라고 단정 짓고 돌아서려 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뒷덜미를 딱 잡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써보기는 한 것이냐? 그렇게 애를 써보고 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명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C.S. 루이스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의 저서에서 현대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애쓰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사랑한다 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기에는 내 수준이 너무 낮아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딱 떠오르면 바로 달려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순종하시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 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몸이 먼저 가서 사랑을 하는 것인데 마음이 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의지의 사랑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은 이 강팍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흘리신 보혈로 강팍한 내 마음을 적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하고야만은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달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를 다시 율법 앞으로 순종하게끔 계명 앞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한 배부름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인 배부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에 아까 그 여 집사님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잔뜩 굶주려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름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인데 굶주린 배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자는 역으로 하나님께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누릴까에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소식이 있다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9.11 테러가 70번 정도 일어났을 때 생기는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9.11 테러가 70번이나 일어난 것 같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중심으로 향해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